마태복음 23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에 근거해서 참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6장은 천국 백성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주의해야 할 원리들을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예로 들어서 가르칩니다. 그 원리란 무엇인가? 그 원리는 우리가 한 번도 빠짐없이 의로운 일을 성실하게 해야 한다든지 또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할 지침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신앙 행위 이면에 내적인 목적과 동기를 오직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비록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선한 일이기 때문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원칙을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 생활에 적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네 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두 절씩 묶어볼 수가 있습니다. 5절, 6절이 한 쌍이고 7절, 8절이 또 한 쌍을 이룹니다. 그리고 각 쌍은 이 참된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금지사항과 또 해야 할 실천사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자신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참된 기도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식합니다. 참된 기도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식합니다. 어떤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실한, 진정한 기도인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식하는 기도입니다. 5절을 보시면 금지사항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6절에서 실천사항으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자, 먼저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기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5절을 보시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해야 할 때 피해야 할 함정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이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내가 기도를 잘한다는 사실을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을 의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해야 한다고 경계하십니다. 근데 5절을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는 태도로 기도하는 사람을 가리켜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외식하는 자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외식이 무엇인가요?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렸는데 외식은 위선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자신의 속에 있는 것은 감추고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포장하는 것이 외식입니다. 분명히 겉모습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내 기도를 듣고 무엇이라고 할까? 사람들이 알아줄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 이 신경을 쓰는 것이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기도를 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 서기관, 바리새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몇 번 기도했을까요? 하루에 정한 시간에 세 번 기도했어요. 제 3시, 6시, 9시인데 요즘으로 하면 오전 9시, 12시 그리고 오후 3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 시간이 되면 어디에서 있든지 기도할 수 있지만 일부러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이 모인 회당에 가서 기도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큰 거리 모퉁이에서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자신에게 집중시킬 수 있었던 것이죠. 기도하면서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나를 봐주십시오.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 시간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철저하게 지키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기도하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한 것이죠. 이런 기도는 가식과 허위로 변질된 기도이죠. 사람들 앞에서 연기하듯이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께는 의미가 없는 기도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이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을 의식하고 참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기도생활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셨지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죠. 지난주일에 살펴본 구제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지만 기도는 순전히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행위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일대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경건한 행위인 기도조차도 사람을 의식하는 것으로 오염될 수가 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래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기도에서까지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할 수 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직분자들은 주일 예배 또 수요 기도의 시간 교회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순서가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부담이 되시죠? 그 부담이 어떤 종류의 부담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영적인 부담이라면 그 부담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도문도 작성하고 기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 순서가 돌아왔을 때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하면서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다른 직분자들처럼 기도를 잘하지 못해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기도가 돼야 할 텐데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해서 실수하면 안 될 텐데 망신을 당하면 어쩌나. 이 사람을 더 신경을 쓰는 것이죠. 또 기도한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기도한 후에는 기도를 참 잘하시는군요. 준비를 많이 하셨군요. 참 은혜롭고 감동적인 기도였습니다. 이런 좋은 말을 또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라도 조금 이렇게 변질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는 태도나 내용을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것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를 들어보면 이 기도가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기도인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지 판단이 분간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공적인 모임에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주장과 견해를 펼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훈계하거나 설교하듯이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또 기도를 빌미로 어떤 개인적인 비밀이나 또 사실을 은근히 폭로하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기회로 삼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내는 것이죠.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목적과 의도가 개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기도는 들어보면 참 사람이 듣기에는 좋은 말, 멋진 말, 화려하고 근사한 미사어구가 가득해요. 그런데 무엇을 기도하는지 기도의 내용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기도 역시 올바른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를 조금 더 이렇게 폭을 넓혀서 한번 적용해 보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는 사실이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는 사실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어떤 공로가 될 수 없고 자랑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조심하지 않으면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는데 그 함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만의 함정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도 생활이 부족하다고 해서 내가 기도 좀 한다고 해서 함부로 지적하고 비판할 자격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사람들 앞에 내세울 수 있는 벼슬이 될 수 없고 명예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는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5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기도하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영광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자기 목적을 달성했어요. 처음부터 애시당초 하나님께 받을 상과 응답에는 관심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구를 충족시켰으니까, 인정 욕구를 만족시켰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 받을 응답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참된 기도를 위해서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이 금지사항이었고 이제 적극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하나님만 의식하는 것이다. 6절 말씀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골방 기도라고 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골방 기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골방 기도는 우리 가정의 개인 기도실을 이렇게 만들어서 혼자 기도하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이라면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기도회로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그런 뜻은 아닙니다. 골방 기도의 핵심, 골방 기도의 정신은 무엇인가?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오직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골방에 들어가 마음의 문을 닫고 잠그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마음을 완전히 버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는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태도를 완전히 차단시켜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온갖 잡념을 떨쳐내라는 것입니다.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서, 어떤 의미에서 몰입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2부 예배 시간에 약 200명이 되는 많은 성도들이 계신데요.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합심 기도를 하더라도 골방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지요. 옆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진실하게 내 자신의 기도를 드린다면 그것이 골방 기도입니다. 그것이 은밀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봅시다. 사람을 의식하면서 기도하지 않았는지 점검해 봅시다. 그럼 사람을 향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마음의 문을 닫으십시오.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합시다. 그 기도는 은밀한 기도, 이 골방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기도하는 그 모습조차도 사랑의 눈길로 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어려운 일을 당한 자녀들이 소리 없이 눈물 짓는 그 기도조차도 다 헤아려 주십니다. 이 작은 신음 같은 기도라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참된 기도는 중언부언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참된 기도는 중언부언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어떤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참된 기도인가? 중언부언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기도이다. 7절을 보시면 금지사항으로 중언부언하지 말라.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시고 8절은 실천사항으로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라. 먼저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7절을 보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누구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이방인처럼,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처럼, 우상 앞에서 손을 모으고 정성스럽게 기도하는 사람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언부언이라는 말을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중언부언, 중자, 부자 무슨 뜻인가요? 같은 뜻이에요. 다시 부, 다시 중이에요. 다시 말하고 또 다시 말하고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같은 말을 간절하게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은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지 말라는 것, 내 마음을 실지 않은 말을 되풀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 신에게 기도하면서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의미 없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을 많이 해야 신들이 관심을 가지고 들어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반복해서 많은 말을 하지 않으면 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 기도가 거부당하고 소원이 성취되지 못할 것이라고 걱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타 종교를 보십시오. 각자 자신의 신들에게 나름대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불교도들은 불공을 드리면서 합장하면서 기도를 하죠. 몇백 배, 몇천 배 절하면서 또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정성스럽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무속인들도 조상신에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신령님에게, 신령에게, 이 귀신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회교, 힌두교를 신봉하는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근데 이런 기도들은 비슷한 말을 되풀이하는 중언부언 기도가 대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정성을 쌓아야 신이 감동해서 소원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으로 공로를 쌓아야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신을 움직이고 조종하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기도의 방식인 것이죠. 그럼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반복적으로 암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몇 번 암송해서 그 횟수를 정해서 그 횟수를 채우면 많이 외우면 외울수록 뭐 정성이 쌓여서 내 진심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소원을 들어주실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참 내 마음을 담지 않았다면, 주문하듯이 했다면 이건 미신적인 기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무작정 암송하기만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의미 없는 말을 되풀이하지 말자는 것이죠. 자, 그러면 중언부언하는 기도 대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방인들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들이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는 자녀들이 요청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있지요. 그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말을 자주 하고 또 자주 듣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믿음의 내용이 과연 무엇인가? 무엇을 믿는 것인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믿음을 확신이라고 이해합니다. 무조건적인 확신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 확신이라는 동전을 자판기 안에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원하는 것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말을 기도하는 데 있어서 정성이 아주 지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도 쉬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정성을 쌓아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구나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성을 보여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하면 응답을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 본문에 따르면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하기 전에 모든 사정을 깊이 아시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내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낱낱이 아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무런 관심이 없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겨우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사정을 헤아리시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그 기도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실 수 있는 마음으로 그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 정성을 쌓아야 돼. 내가 하나님께 정성을 쌓아야 돼. 불자들이 기도하는 것 봐. 얼마나 정성스럽게 기도하나.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정성을 쌓지 못해서 되나. 정성을 쌓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단 한 번의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집중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막히고 무엇을 기도할지 몰라서 막막하고 힘들 때가 있죠. 그럴 때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기가 힘들고 또 기도를 잘 하지 못하는 이 순간에도 지금 이때도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다 아신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기도의 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8절을 보시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하는지 다 아시는데 왜 굳이 기도하라고 하실까? 그냥 주시면 될 텐데, 그냥 해결해 주시면 될 텐데 왜 꼭 기도한 다음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가? 어떤 의미에서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이 구하라는 말씀은 우리 입장에서는 좀 불필요하고 번거로운 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색하셔서 우리가 달라고 해야 겨우 주시는 분인가? 그런 괜한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성경에는 기도하라는 명령이 왜 그렇게 자주 나오는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사는 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라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이 잘나서 내가 잘해서 유능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불신자들처럼 막 속에서 운이 좋아서 됐나 봐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이 가치 있는 이 귀한 삶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실제로 부르면서 하나님을 실제로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방패가 되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실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지만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가장 깊은 소원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보다도 자녀된 우리들과 교제하고 사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을 원하시기보다 우리 자신을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친교하며 교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기도하면서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과 내가 친교하는 복을, 즐거움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참된 기도라는 주제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필요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다른 종교인들처럼 무의미한 말을 되풀이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진실하게 참되게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풍성하게 누리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견고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즐거움을 더욱 누릴 수 있는 맛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